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졸지 마세요.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떼었을 때는 말이 나왔었죠. 그 말탄 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이제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나오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 말씀은 빨리 안 갚아줍니까, 주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잠시만 기다려라. 아직 수가 덜 찼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잠시만 쉬어라,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아주 그 잠시,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땅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살해를 당해서,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자가 천국으로 많이 수가 차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징조들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해를 당한 이유를 보면은 그 시기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죠.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증거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참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지역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한 부분에서, 한 나라에서, 그것도 한 지역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다른 때가 아니라 환란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기.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증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란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 가슴 속에 말씀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가 죽임의 이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이 딱 일어날 때는요, 그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미리 준비가 되어지고 한 부분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전 지구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죠.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집단화가 된 국가의 모습, 이것은 종교와 국가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칼로서 목을 댄다라고 요한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종교 집단, 국가가 어느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목뱀을 당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목뱀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일이 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한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들이 결국 세력을 잡게 되면은 그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땅의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오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이슬람 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의 과격단체들이 있죠. 뉴스에 허다하게 나오는 과격단체들 뭐가 있습니까? 제일 지금 강력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증폭하고 있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IS죠. IS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에시라 그럽니다. 다에시. 다에시라 그러면 그들 기분 되게 나빠해요. 이 IS, 그 다음에 탈레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코하람. 보코하람, 이 단체가 아프리카에 있는 여중생들을 수백 명을 납치를 해서 갔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자폭할 수 있도록 포탄을 넣어가지고 가서 포탄 터뜨리게 자폭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보코하람입니다. 아주 악하죠. 알샤밥, 헤즈볼라, 하마스, 아마 다 들어보신 그런 단체들일 겁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과 이란 과격단체들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반드시 종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국가들끼리 무역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의 좋은 면들만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지상파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KBS나 SBS 이런 국영방송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슬람에 관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몇 부작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다가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할랄 식품이라든지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좋은 쪽으로 막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방영을 했는데 하다 중단이 되었죠. 왜 그러냐면은 PD가 이슬람에서 돈을 받고 뒷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안 좋은 것은 방영 안 했을 겁니다. 좋은 쪽만 이렇게 방영을 했죠. 그러니 TV도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어떤 PD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둔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TV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다 믿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존재들인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과격단체라든지 이 모든 이슬람의 세력은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들의 근거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코란이라고 그러죠. 꾸란이라고 그럽니다.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슬람이나 아니면 IS와 같은 이런 과격단체 두 단체가요, 다 똑같이 꾸란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꾸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거죠. 꾸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꾸란이 평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한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 이슬람에 의해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죠. 러시아 항공기 폭발 사고, 아프리카 여중생들 납치했던 사고, 자폭 사건, 수많은 자폭 사고, 그리고 벨기에 공항 폭발 사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수많은 사람을 참수, 목을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귀에 늘 들려오는 성명을 발표하는 그러한 중동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명을 발표합니까? 이슬람 자체는 평화의 종교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저들은 극단주의자일 뿐이다. 저들은 무슬림조차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그 과격 단체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그 과격 단체들과 자기 그 중동에 있는 그 나라들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슬람은 평화를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과연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짓말입니다. 김선일 씨 참수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무슬림 학자들이나 이슬람 종교 단체장들이 이슬람교는 평화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꾸란에 사람을 죽이라는 말은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극단주의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을까요? 꾸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 이름도 좀 개떡같죠? 꾸란. 꾸란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리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때리라.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꾸란의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목을 때리고 손가락을 때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각주를 달아서 밑에 때리라를 어떻게 번역을 또 할 수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써놓았냐면은 자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르라, 즉 그들의 목을 자르고 또한 그들 각 손가락을 잘라라. 원래는요 잘라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꾸란을 번역을 할 때 그 나라의 정서를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번역을 약간 순화시켜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목을 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경전을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많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꿉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꾸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종교입니까? 그들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목을 잘라라고 하는 이런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꾸란 47장 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자르라. 너희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 후 은혜로서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그들을 보상금으로 속죄하여 주라. 그렇게 하라. 너에게 명령이 있었노라. 우리는 무슬림들이 비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것을 아마 이런 많이 보았을 겁니다. 돈 요구하죠. 돈을 안 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내지 않으면은 TV에서 그 보여주죠. 목을 자르는 모습을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냥 꿀 안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하지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알라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슬람이나 과격단체들이나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피켓을 들면서 데모할 때 유럽에서 데모할 때 이 피켓을 들고 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들의 꿈은 이겁니다. 이슬람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샤리아뿐만이 해결책이다. 샤리아는 그들의 알라의 법입니다. 자유는 지옥이나 가라. 홀로코스트를 준비하라. 그들이 이러한 피켓들을 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을 모욕하는 자도 죽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목을 베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의 목을 베고 손가락을 자르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무서운 시기에 진입하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들이 전 세계 4분의 1을 장악을 할 것이고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극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무대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기 싫겠지만은 제가 꾸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슬람의 13개 교리를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그냥 다 떠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꾸란 몇 장 몇 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2번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지금 IS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3번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4번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5번째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6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7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8번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9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10번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11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위협하라. 12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13번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13가지 그 이슬람 교리를 인터넷에 나오는 이슬람 교리를 보면서 기독교인들 대학교 교수조차도 이건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건 틀린 거다. 그래서 맞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이슬람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왔던 이슬람 전문가, 선교 전문가 이만석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교리 13가지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13가지 항목은 이슬람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비록 인용된 꾸란 구절이 항목에서 표기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각 항목의 내용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무함마드 은행록이 하디스나 무함마드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행동 모범에 의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는 바로 알려줘야 하지만 이슬람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에 영생의 길에서 완전 원천 봉쇄당한 피해자들인 무슬림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슬람 무슬림 지역의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이슬람에는 타키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타키야라고 하는 교리는 이슬람을 보호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신실한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의 경전, 이 꾸란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미화시켜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알라는 절대로 사람의 목을 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판의 꾸란의 내용은 그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은요,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조용하게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조용하게 있는가? 무슬림의 인구가 1% 내외일 경우에는 그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면 밑에 잠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이 활동을 제대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2단계가 있습니다. 무슬림의 인구가 2%나 3% 정도가 되면은 그들은 감옥 내에 있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무슬림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합니다. 현재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무슬림의 인구가 그 나라의 5%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무슬림 인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선교 작전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만약에 무슬림의 인구가 5%에서 더 많아져서 20%가 되었다. 그러면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알라를 위한 전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혐오금지법, 이와 같은 것 이슬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수쿠크법 있죠. 오일 달러를 가지고 경제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씁니다. 살해 사건을 발생을 시키고 교회를 방화하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디오피아와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파리의 테러는 현재 저 지역에 이슬람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없애야 됩니다. 이슬람의 세력 없애야 되니까 불 좀 끄기 꺼주십시오. 무슬림의 인구가 40%가 되면은 그때는 무슬림의 세상이 됩니다. 아주 광범위한 학살이 재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1% 미만일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스니아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 무슬림 인구가 40%죠. 그러면은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학살이 자행이 되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슬림의 인구가 60%가 되면은 전혀 다른 것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바니아와 같은. 그 다음 무슬림 인구가 80%가 되면은 국가가 주도로 해서 인종청소와 대학살을 시작을 합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무슬림의 인구가 100%가 된다. 그러면은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서 신정일치의 국가를 구현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슬림의 인구가 16억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죠. 유엔이 2020년이 되면은 이슬람이 세계 최대 종교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위험한 상태인데요. 유럽연합의 31개국의 평균 출생률이 1.8명입니다. 무슬림의 평균 출생률은요, 8.1명입니다. 1.8명과 8.1명. 이거는요, 조금만 더 지나면은 유럽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엄청난 학살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여러분 자녀를 좀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매년마다 30만 명의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무슬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슬림의 숫자는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0만 명.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대구에만 5천 명 정도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있던 무슬림들이 행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들이요,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들이 행진을 했었습니다. 도무지 저는 정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경찰이 호위를 하면서 그 무슬림의 그 구호를 외치면서 대구 시가지를 그들이 행진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비전 2020을 선포했죠.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 나라를 대한민국에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아랍의 모 일간지 내용인데요. 오늘날 가장 적합한 이슬람 선교지는 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는 것 있죠. 이슬람의 세력을 막아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좀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4.13 총선 드디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김강산 씨가 후보 등록을 했죠. 아마 이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이분의 원 이름은요, 찌마패설. 찌마패설. 좋지 않은 이름이죠. 찌마패설. 2011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한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경산에 거주하고 있죠. 가까운 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부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유세 당시에 친박계통에서 그 바쁜 유세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주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무슬림이 우리나라 국가에 정치판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금요일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무슬림 전도사입니다. 그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란에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하면은 안 된다고 적혀 있어. 그 사람이 한 그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무슬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무슬림과 테러 집단은 다르게 봐야 한다.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이슬람 사상이며 이슬람교는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서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이걸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거짓 평화입니다. 아까 제가 몇 군데 안 살펴보았지만은 꾸란에 보면은 우리의 성경과 같은 이 꾸란에 보면은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빠진 사람들이 이슬람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노릇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신이다. 그러니 우리가 합치도 좋다라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크리슬람이죠. 크리슬람. 크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합쳐놓은 겁니다. 크리슬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십시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예.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무슬림 테러 집단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3살 된 시리아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IS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3살인데 우리나라 하면 4살이겠죠.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죽이는 IS 이놈들 하나님 앞에 다 일러줄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제단 밑에서 소리 지르는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내 형제들을 죽이고 내 동료들을 친구들을 죽인 저 아이에서 언제까지 그는 가만히 둘 겁니까? 일러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의 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마 패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의 배지를 비례대표에 의해서 달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할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힘을 쓸 겁니다. 돈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한번 받아 먹으면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합니다.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4.13 총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 아십시오. 오늘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찍을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표를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 비례의 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정당을 찍는 겁니다. 정당을 찍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 65만 표 정도의 한 사람이 비례 대표가 된다고 그럽니다. 정당을 찍는 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독 정당이 세 개의 정당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독 자유당이 있습니다. 기독 자유당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변호사 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지금 후보를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한 사람만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은 이 법들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이거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동성애법도 들어가 있죠. 동성애법, 그럼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법 그 하나만 통과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뒤에 다른 많은 동성애법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더불어서 결혼하는 거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합법화되는 겁니다. 남자가 자동차만 보면은 정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자동차와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개와 더불어 결혼하는 거, 다리와 더불어서 결혼하는 거 전부 다 합법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쳐가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장악이 되어가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막아낼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저는 기독당에서 나오는 분들, 정치할 분들 아니라고 그분들 제가 찍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한 사람은 총대를 메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막을 건 좀 막아야 됩니다. 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이곳에 할랄 식품과 같은 이런 거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안면 몰수하고 국회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13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비례대표가 어떻게 해서 뽑히는지 그걸 모르시더라고. 정당 찍는 것을 가지고 비례대표가 뽑히는 겁니다. 이슬람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 서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서명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